수침의 의미.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지체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수침의 의미. 오늘 우리는 여기서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을 특별히 주의 깊게 보기로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침례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지를 시간들여 말하지 않고 특별히 성경이 침례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치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주의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평상시에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물속에서 씻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몸이 더러움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발에 때나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을 더럽히려고 물속에 들어가서 씻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 씻는 목적은 다 깨끗이 씻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첫 번째 의미는 씻는 데 있습니다. 만일 씻어 정결케 되는 목적이 아니라면 침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 물건을 물속에 던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언제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물속에 버립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리려고 물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침례의 두 번째 의미는 매장하고 버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매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두 군데 성경 중 사도행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그에게 분명한 이상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일어나 다소의 사울을 만나라고 해서 이르기를 이제 왜 지체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침례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은 당신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에 강북에서 온 두 형제가 이 성경 구절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서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침례받지 않은 사람의 죄는 아직 씻겨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침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원문에서는 침이라는 글자만 있을 뿐 레라는 글자는 사람이 더한 것으로서 원래는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침자는 성경에서 본래 한 글자이므로 원문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 글자로만 번역되면 단음으로 읽게 되므로 한 글자를 추가하지 않으면 읽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레자를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더한 것이 단어의 의미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침례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침이라고 말하거나 수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수침이 의식이 아니라 간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물속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과 천사들 앞과 마귀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과 그의 죄가 사함받고 씻음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수치문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천사와 마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이 참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는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치문 곧 그러한 사실을 표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사울더러 일어나 수침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수침합니까?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한 뜻은 수침이 사람의 죄를 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침 자체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침이 표명하고 증거하는 일이 죄를 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은 사람의 죄를 조금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침의 물이 표명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피는 사람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었습니까? 믿었다면 빨리 일어나 수침하여 당신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수침의 첫째 의미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죄를 용서받지 않은 자는 수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가 씻음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것을 모르는 채 수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수침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물속에 내려가 수침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는 일을 간증해야 합니다.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간증은 보고 증거하는 것이요,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것이 있어야 하고 본 후에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의 피 안에서 그의 모든 죄가 이미 씻어진 것을 알아야만 사람 앞에서 그의 죄가 씻어졌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기가 수침하는 것은 틀린 일입니다. 수침하고도 간증할 수 없다면 그는 수침한 자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을 때나 믿음이 없을 때 수침하는 것은 견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은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수침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속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과 자기의 죄가 이미 씻어졌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를 이미 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증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간증합니까? 첫 번째 간증은 물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증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또한 천사들과 마귀 앞에서 하는 것으로서 그의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침의 첫째 의미이자 조건입니다. 아직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수침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완전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수침할 자격이 있습니다. 죄의 두 방면. 성경에서 말한 일은 모두가 매우 기묘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오늘 또 말하겠습니다. 죄를 보통 두 방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우에도 두 방면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죄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면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그분의 사함과 씻음을 받아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승리함으로 해방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고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정결케 하는 주님의 피가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에는 반드시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에는 하나님의 관용과 용서함이 필요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자유함과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방면의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방면의 죄의 차이점을 조금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주님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더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이 두 방면의 죄가 본질면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지 않고 다만 효력면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는 당신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심판과 지옥과 사망과 인생의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임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규정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두 이러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아직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당신은 지식이나 감각이 너무 없고 자기의 위험을 깨닫지 못한 가련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음부나 사망이나 지옥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를 생각할 때 반드시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제하여지지 않는 한 그는 감히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그에게는 공포가 있을 뿐 평강은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우리로 평강을 잃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형벌과 결말과 사망 등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신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생은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는 성경에서 죄의 교리가 있음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것을 말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오늘에서야 성경 안에 죄의 교리가 있다는 것을 보았는가? 나는 벌써부터 자네 마음속에서 찾아냈네. 성경 안에 가서 죄의 교리를 찾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속에도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당신 자신 속에 화나 분노하는 것이 밖에 있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것은 모두 밖의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화가 있고 항상 무언가 터뜨리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억지로 억누르려고 해도 내려가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속에서 불이 붙어 폭발하게 됩니다. 화약이 폭발하는 것이 밖에 불 때문이라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폭발하는 것은 속에 화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더럽고 죄악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 밖에 유혹하는 나쁜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매우 좋고 깨끗하며 당신을 유혹하는 사물이 없을 경우 당신의 마음은 완전히 깨끗합니까? 어떤 소녀는 저는 소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을 깨끗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계속 흔든다 해서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속에 거하는 죄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제거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아편을 피우는 것은 밖의 일이 그를 이끌 뿐 아니라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 있는 죄는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하기를 원치 않는 일들을 하도록 붙잡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큰 능력과 의지로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동안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만 있으면 또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참된 상태입니다. 죄는 사람 속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붙잡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두 방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자기 속의 죄라는 두 방면의 죄가 있으므로 구원에도 두 방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두 방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벌의 두려움과 양심의 참소와 모든 불안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해방할 뿐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두 방면에서 구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묘하게도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했다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했다는 성경 구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지 않았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원문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피가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양심은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죽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참소하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단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로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고 평강을 얻게 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죄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면에서 선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고 양심의 참소를 제할 뿐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았고 우리 속에 더 이상 죄가 감추어 있지 않도록 깨끗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피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더럽고 부패합니다. 주님의 피가 있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다시 형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가 죄의 세력을 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세력을 제하는 것은 다른 면의 일입니다. 성경은 한 면으로 주님의 피를 말하지만 또 한 면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피가 죽음을 뜻할 뿐 아니라 십자가도 죽음을 뜻합니다. 피는 형벌과 관계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처리하고 십자가는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처리합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와 피의 차이를 조금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제하고 십자가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못 박은 것이 아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교리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를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십자가가 죄를 못 박았다는 구절을 하나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안에 있는 죄나 밖에 있는 죄가 못 박혔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낼 사람이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을 못 박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세력 있는 죄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죄의 지위를 받기를 좋아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뿌리, 곧 뿌리가 되는 죄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사랑하는 자인 옛사람을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 자신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같이 심히 부패하고 범죄하며 더러운 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수치의 의미.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뿌리가 뽑혔다는 말을 남에게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즉 옛사람, 죄의 몸, 죄를 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기묘한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죄 자체는 죽지 않았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는 옛사람과 죄와 죄의 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는 주인과 같고 옛사람은 청지기와 같고 몸은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죄 자체는 이 죄의 몸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는 옛사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옛사람이 그 역사에 찬성할 때 몸은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옛사람은 중간 자리에 있고 몸은 밖에 자리에 있고 죄는 속의 자리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죄가 옛사람을 시험하여 옛사람의 정욕이 나오게 할 때 그것은 옛사람으로 하여금 몸을 명하여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매우 연약하여 무엇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하게 됩니다. 몸 자체에게는 주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옛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야 합니다.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 몸을 죽이거나 죄의 뿌리를 뽑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는 세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밖에는 몸이 있고 속에는 죄가 있고 그 사이에는 새 사람이 옛사람의 위치를 대체했습니다. 속에 있는 죄는 몸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정욕을 바라도록 새 사람을 시험하지만 새 사람은 그러한 말을 듣지 않고 그러한 주장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전의 옛사람은 죄를 생각하고 좋아하고 사모하지만 새 사람은 죄를 좋아하지 않고 상관치도 않고 죄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범죄를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이 구절을 간략하게 설명했으므로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아주 나쁜 것인 줄 알고 우리 몸에서 죄를 뽑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본성의 존재 여부는 마귀의 존재 여부처럼 우리의 성결함의 열매와 상관이 없고 좋지 않은 것과 나쁜 것은 우리의 옛사람임을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정욕을 움직이고 밖으로 죄를 범하는 원인은 우리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까? 그 목적은 죄의 몸을 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문에서 멸하다 하는 말은 실직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옛사람이 없어지면 죄의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몸은 매일매일 옛사람의 명을 좇아 일해왔습니다. 범죄함이 마치 그의 직업인 것 같았습니다. 죄의 몸이 하는 일은 바로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옛사람이 너무 죄를 사랑하고 범죄하기를 좋아하며 죄를 생각하고 사모하여 죄의 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몸은 옛사람을 따라 범죄하고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사람은 주님의 처리를 받아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은 실직하여 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 죄의 몸은 날마다 범죄하는 것을 직업 삼고 자기 일로 삼아왔습니다. 아무도 다룰 수 없는 당신과 나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혀 죽었음을 주께 감사하십시오. 범죄하던 몸은 실직했습니다. 죄가 여전히 존재하며 주인이 되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는 거듭거듭 몸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격동하지만 새 사람이 몸 안에서 성령으로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는 몸을 범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옛사람이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실직한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으므로 우리는 완전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양심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멸망하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인해 평강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원의 이러한 면만을 안다면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죄사함 받은 것을 알지만 여전히 범죄함을 직업으로 삼고 실행면에서 죄를 이기거나 성결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죄에게 강요되어 날마다 범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을 알지만 날마다의 범죄가 당신으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잃게 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절반이 아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였고 주님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제하여 끝내고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죽은 것은 자살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죽음에 넘기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죽었는가를 묻겠습니다. 다루기 어렵고 죽이기 어려운 옛사람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음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신이 극히 나쁘다는 것을 압니까? 나는 내 자신이 매우 나쁘고 악으로 가득 찬 사람임을 압니다. 많은 경우 나는 죄의 권세에 억압을 받았으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나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못 박으심으로 나의 범죄하는 육신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타지 않게 하려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죄악은 내 발밑에 있고 죄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당신의 죄는 기도나 성경읽기나 경건이나 경배나 자신을 억제함이나 고행으로 제해질 수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를 죽은 것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고치고 죄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죽은 것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죄의 몸은 마땅히 실직해야 하고 그들 자신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체험에서 왜 그렇지 않은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들의 몸은 전과 같이 죄에게 쫓김을 당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의 성취한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믿음으로 그분의 승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사실을 말해준 후 11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음을 말하고 11절은 주님이 옛사람을 못 박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사실로 계산하고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죽고 정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우리보다 더욱 깨어있으며 활동적이고 기회가 있기만 하면 우리를 붙잡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죽은 것으로 계산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이 이미 성취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계산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기다는 원문에서 계산하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숫자를 계산합니까?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어떻게 4로 계산합니까? 그것은 2 더하기 2가 실로 4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 생각하거나 지나간 어제는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계수하기 때문에 나도 자신을 죽은 것으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2 더하기 1을 4로 계산하는 것처럼 내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도 이 말을 믿어 내가 죽은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내 죄가 정말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내 자신이 이미 죽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로마서 6장의 위치에 서 있는다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죄든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장사.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왜 우리가 수치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수치하는 이유는 한면으로 내 죄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고 또 한면으로는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이미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간증하기 위하여 가서 수치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참으로 죽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가서 수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며칠 더 두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며칠 더 둔다면 아마 냄새가 나고 피부에 구더기가 생길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자매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자매가 떠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 자매를 며칠 더 둘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은 그를 매장하는 것입니다. 매장하는 이 행위는 매장된 자가 죽은 사람임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병으로 죽어갈 때 여전히 맥박이 뛰고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을 관에 두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나 부인이나 친구를 매장합니까? 당신은 반드시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때 비로소 그를 매장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만일 어느 정도의 가망이 있다면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나 부인이나 친구를 매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들을 매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매장할 수 없고 죽은 후에는 첫째로 할 것이 매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못 박혀 죽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성경 안에서 수침의 의미는 단지 씻음만이 아닌 장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수침해야 합니다. 수침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이미 죽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을 물 속에 매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죽은 사실이 변할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죽은 자로 믿지 않으면 침례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산 채로 매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치말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를 어떻게 간증합니까? 수침으로 합니다. 당신이 물에 장사되어 수침하는 것은 주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었음을 믿는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가 당신의 옛사람을 이미 그분과 함께 못 박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이미 정결케 되었고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침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 내 죄를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속량하고 정결케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 수침하여 그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믿기 때문에 수침하여 물 속에 장사시키라는 것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가 씻겨졌음을 말할 뿐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죄가 씻음받았을 뿐 아니라 사람도 씻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수침의 의미이자 수침의 간증입니다. 마지막 말씀. 친구들이여, 당신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수침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니 빨리 주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음을 모르고 아직도 항상 화를 내고 죄를 범하고 행위가 나쁘다면 우리 주님이 당신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어떠한 일도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반드시 로마서 6장 위에 서서 자신이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가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이는 로마서 6장 6절과 11절 상반절 말씀을 믿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아무리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지라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죽은 자로 계산하고 이러한 실행을 더할 때 그 실행들이 쓸모있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주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씻었음을 믿고 또 주님이 당신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못 박았음을 믿었다면 빨리 가서 수침하여 자신을 매장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덧붙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침은 물속으로의 수침입니다. 한 사례를 보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장사를 처음 기록한 곳은 창세기 23장 8절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장사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로 내 눈앞에 있지 않게 한다는 것이며 죽은 자를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물속으로 수침되지 않는다면 장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장사란 옛사람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이 수침이고 무엇이 수침이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침의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 씻음이고 둘째는 내 옛사람을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계산하고 매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구원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도 죽었음을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입으로 간증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행위로 이 간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얻고 더욱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얻은 승리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